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백신 1,900만 회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인도 등 개별 국가에 600만 회분을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 2,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적인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백신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8천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0만 회분을 먼저 배분하는 것은 증가하는 국제 보급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폭증과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가장 취약한 국가의 필요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00만 회분 중 1,900만 회분은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나머지 600만 회분은 재확산을 겪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인도,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이웃 국가들에게 직접 제공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백신 공유가 특혜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가치로 세계를 전염병 종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에서 16일 영국, 벨기에,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첫 방문지인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하며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의 지속적인 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일과 13일에는 영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G7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동합니다. 13일에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어 1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 대서양 안보,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미래 위협에 대한 나토의 방향 설정과 효과적인 방위비 분담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보건 안보와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과 무역협력 증대, 민주주의 강화, 공동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 아웅 클라잉 최고사령관이 오늘 수도 네피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표단과 회동했습니다. 클라잉 최고사령관과 아세안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회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대표단에는 림조코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에리완 유소프 제2외교장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합의 40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공식 특사 방문은 아닙니다. 아세안 대표단과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5개 합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 21일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등 5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얀마 군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 달 넘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이나 감시 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기업 59곳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이 외부에서 그들의 감시 기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탄압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하기 위해 감시 기술을 개발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확대 강화한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2일부터 발효되며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통상적인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미국인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에서 시작되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은 연례 가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군의 이 훈련 참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에 불충분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6도, 낮 최고 12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문제라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3일 공개된 미국 군축협회 A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측과 총 8차례 만나는 등 양측의 실무 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AC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자신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조언한다면서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미북 협상이 진전을 이루려면 신뢰할 만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그래야 외교적 관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논리적이었다며 솔직히 가능한 선택 중 가장 낫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협상팀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것에 연속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 비핵화를 향한 길을 가는 합의이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과거 시도됐던 상당수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전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진전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핵심 요소는 북한 정부가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결국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오래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말다툼을 하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최소화하고 포기는 가능한 한 조금만 하고 싶어 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랬다는 겁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언제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북한 정권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요구했던 건 일부 제재 완화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당시 요구했던 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적 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제안과 관련해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그것은 부분 비핵화를 대가로 전면적 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것이고 실질적인 약속은 없는 것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 제안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함축돼 있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북한 협상단은 비핵화를 제외한 모든 것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실무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서 그런 제안들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었으며 북한 안팎에서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조차도 이런 전략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비건 전 부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협의 당시 북측 협상단이 비핵화 논의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것이 협상의 진전을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전 부장관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 목표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문제는 목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두 달 뒤인 2018년 8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데 이어 2019년 12월 국무부 부장관에 발탁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 국방부는 오는 10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작되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은 실제 상황과 무관한 연례 가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군의 이 훈련 참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켄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공군 병력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레드 플래그 연례 연합 훈련은 실제 상황과 무관한 가상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군이 3년 만에 이 훈련에 참가한 데 대해 미국의 대북 침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훈련이 세계 최대 규모의 호전적이고 침략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한국 군부가 이런 전쟁 연습에 참가하는 건 동족과 군사대결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는 미 태평양 공군이 직접 주관하는 기동훈련의 일환으로 미군과 외국 군대들이 가상적 공중전투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또 이 훈련은 전신인 코프 썬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면서 어떤 현실 세계의 상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는 미군과 외국 군대들의 준비태세 개선과 항공 우주 원정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 부대들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드 플래그 훈련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사일 성능을 과신한 미군 전투기가 기관포를 장착한 옛 소련제 미그기와의 근접 공중전에서 고전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가상 모의 근접전 훈련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가상 적기를 맡은 쪽은 홍군, 아군은 청군으로 나눠 모의 격추 훈련을 실시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캐나다, 한국, 일본, 인도, 타이완 등이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2018년 이후 두 차례 불참했지만 올해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참여합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지난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에 약 1,500여 명의 병력과 100여 대의 항공기, 20여 개 부대가 참가한다면서 특히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참여하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술과 기술 등을 서로 나누면서 상호 운용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미 태평양 공군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이날 VOA에 북한 매체가 발신하는 내용의 저희는 침략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한국군이 동북아 현안에 참여를 늘리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연합훈련을 제안한 미국과 한국의 선의를 낭비했다며 이제는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번 훈련을 구시로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외 비난이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1.6%에 증액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제임스 이노프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예산안은 완전히 불충분하다며 군인들에게 필요한 재원과 장비, 교육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소폭의 국방예산 증액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사실상 삭감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6조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전체의 약 12%인 7,150달러입니다. 비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도 대비 16% 늘어난 것과 달리 국방부 지출은 1.6%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노프 원과 로저스 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2018년 국방 전략이 요구하는 재원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사령관과 군대는 준비태세와 현대화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대략적인 윤곽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국방비뿐 아니라 역내 동맹 파트너와의 관여 등 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의해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에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신형 기술 중 특히 국가안보 현대화에 필수적인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등의 연구 개발 강화 계획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동맹과 파트너에 적절하게 초점을 맞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육군이 계속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략적 경쟁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의 연구개발 획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현실적 재원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국방 예산안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비용으로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군태세와 운용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금을 조정할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은 제임스 리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나쁜 프로그램에 좋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혹은 인도주의적 이익이 증진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 분담금을 초과 지불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유엔 개혁의 의혹을 꺾고 중국이 국제기구들을 자국의 목적에 맞게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 예산안에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고 공동의 협력을 위해 전 세계와 다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외교와 해외 원조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달러 늘어난 638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찌감치 국경을 봉쇄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에이가 국제무역센터 ITC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중국을 제외한 10대 교역국으로부터 지난해 6,222만 달러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중국을 제외한 10대 교역국 수입액 1억 1,793만 달러의 52% 수준이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에 2억 4,910만 달러에 비해선 25% 수준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러시아로 수입액은 4,195만 달러였으며 이어 콩고민주공화국 707만 달러, 인도 433만 달러, 스위스 267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10대 수입국에는 태국과 페루, 독일, 콜롬비아, 홍콩, 볼리비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수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10대 교역국 대상 수출은 지난해 7,479만 달러로 2019년에 1억 9,112만 달러나 2016년에 2억 6,270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는 미얀마였으며 이어 폴란드, 나이지리아 순이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나라의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3일 현재 북한과 거래한 나라는 모두 70개로 2019년에 110개와 2016년도에 134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아직 무역 자료를 ITC에 제출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지난해 북한의 교역국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예년처럼 100개 나라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5억 3,905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해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약 80%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액이 이처럼 유례없는 수준으로 줄어든 데 대해 국제사회 제재 영향에 더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전면적인 국경 봉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경제와 식량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역과 시장 활동이 마비된 데 더해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제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무역과 시장 활동의 위축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2017년 본격화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올해 무역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극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a while they can live off of things that they imported earlier. But over time, they use that up. Moreover, the people that were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난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기존에 수입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이에 더해 무역업에 종사하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김정은 집권 기간 국영 경제가 축소되는 와중에도 그나마 활발했던 장마당 중심의 사경제마저 지난해 국경이 봉쇄되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market part of the economy is declining, I'm afraid, along with the state economy. So both sides
이제는 국영 경제는 물론 사경제도 모두 곤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식량 사정도 올해가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올해 식량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나쁜 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작년 그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런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여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수입 작년에도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곡물 수입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에 그친 가운데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대 1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권태진 원장은 올해 말까지 식량 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식량 가격이 이제 중국을 맞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수확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될 텐데.
권 원장은 5월 이후 계속 흐리고 비가 와 모내기가 늦어지고 생육에 지장이 있다면서 올 가을 작황도 출발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데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3일 VOA에 올해가 여러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난의 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장마당에서 지난 몇 달간 쌀 가격은 안정적이었지만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는 쌀보다는 옥수수를 주로 먹는 많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Typically, when corn prices rise, that's a sign of distress among ordinary North Korean consumers as more people.
워치 국장은 또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보유량도 줄고 식량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 특권층들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금과 백금을 팔고 있다는 북한 전문 매체들의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특권층이 오랜 기간 비축했던 귀금속을 파는 것이거나 보석에 접근이 가능한 최상위 계층이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4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지난 3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근과 배포를 지원하는 것이 올해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됐지만 북한은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3일 북한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코로나 백신 접근과 백신 배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2021년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이날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이 북한 보건성과 신종 코로나 백신 배포 계획과 다른 지침, 또 모니터링 수단 등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다만 코백스의 배포와 관련해선 코백스 측에 직접 문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영국에서 90세 마가렛 키넨 씨가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20억 회분이 넘는 백신이 접종됐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그동안 전 세계에서 20억 1,632만 1,740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는 전 세계 인구 100명당 26명이 신종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다면서 백신 프로그램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차드와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에리트레아, 카리프에 연한 아이티와 함께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 6곳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3월 초 북한의 5월 이전에 인도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코로나 백신 170만 회 접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백스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백신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말까지 미국이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전 세계 보급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와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급증, 높은 질병 부담,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중 2,500만 회분을 어떻게 할당할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00만 회분이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것이라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약 600만 회분,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약 700만 회분, 아프리카의 약 500만 회분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00만 회분이 넘는 나머지 백신은 코로나 급증세를 보이는 국가와 위기에 있는 국가,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등의 다른 동반자와 이웃 국가들과 직접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8천만 회분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NN 방송은 행정부 내부에 밝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열려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무부는 VOA에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 즉 4일로 99일째를 맞아 총 1차 접종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접종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달 말까지 전체 인구의 25%에 대해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4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전체 인구의 13.8% 수준인 708만 6,2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접종 시작 후 99일째 되는 날 7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누적 2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224만 7,008명입니다. 이로써 한국 내 1차와 2차 접종자 전체를 합산한 접종 건수는 933만 3,300건입니다. 한국에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종류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달 중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1,300만 명 이상 1차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200만 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 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접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접종 속도는 지난달 27일 만 65세에서 74세 일반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 0시 기준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불과 7.8%였지만 고령층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하루에 1%포인트 안팎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 제고를 위한 유인책도 펴고 있습니다. 백신을 두 번 맞은 접종 완료자는 이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한 가족을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고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종류도 이번 주 중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이 지난 1일 들어온 데 이어 5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정은경 청장입니다.
6월 5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중 사전 예약자 89만 2,407명에 대해 오는 10일에서 20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1일 한국에 도착한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 5천 회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접종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백신은 모두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주에서 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감염을 90% 예방할 수 있고 가족 간 감염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제품으로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확보한 백신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계약 분량까지 합치면 1억 명분에 해당하는 총 1억 9,300만 회분입니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695명으로 누적 14만 2,85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엔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다가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고 특히 대구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져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미국과 한국, 중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스마트폰이 인터넷 접속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 포착된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 그리고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인 스탯카운터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국가별 스마트폰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5월 현재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3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국 삼성이 22.3%, 중국 화웨이가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새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큰 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은 점유율이 6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지난 4월 점유율이 70%까지 올라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5월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애플 스마트폰은 지난 3월 33.3%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탯카운터는 자사와 연계된 전 세계 200만 개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기기들의 정보를 수집해 각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정보 등 기기별로 사용하는 특정 유저 에이전트 코드가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각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는 어느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스탯카운터는 지난 2015년 9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각국의 웹사이트 페이지 뷰 활동 표본수가 163억 개이고 해당 기간 북한에선 4,862개의 표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유율은 북한 지역 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확인된 스마트폰 가운데 각 제조사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 것으로 점유율에 나타난 특정 업체의 스마트폰이 실제로 북한 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탯카운터가 공개한 자료엔 이들 3개 기업의 스마트폰 외에 한국의 LG와 중국의 샤오미 등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 점유율도 포함됐지만 북한에서 만든 스마트폰인 진달래와 아리랑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각국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 전자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마트폰 점유율에 나온 해외 제조업체들의 제품은 모두 불법, 즉 밀무역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현호 부소장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스마트폰 점유율 정보와 관련해 인터넷 사용이 포착된 스마트폰이 어떤 인터넷망을 활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밀수한 스마트폰으로 접경 지역에서 중국 인터넷망을 사용할 가능성입니다.
중국에서 밀수해서 들어온 외국산 스마트폰, 그걸 가지고 그 국경지대에서 중국 통신망을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거는 뭐 가능하죠. 그거는 허락받은 LTE.
김 부소장은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망인 고려링크를 이용해 평양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링크 뭐 가입자 수가 한 4,500만 명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거든요. 그 망을 통해서 뭐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허가받은 사람들일 테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평양에 있는 공장에 가서 현지 지도도 하고 북한산 지능형 손전화가 굉장히 품질이 좋다 뭐 이렇게까지 선전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중국산이나 한국산, 미국산 손전화를 쓴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382만 1,800명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선 지난 2013년 출시된 아리랑 1201을 통해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됐으며 현재 아리랑과 평양, 진달래, 푸른하늘, 길동무 등 총 5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를 지지한 오토 원비어 부모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측의 자료 제출 시한이 끝난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심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 연방검찰은
오토 원비어 부모의 증언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미국 정부가 원비어 가족과 그의 아들의 비극적 죽음에 공감하지만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법적 절차를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심리에서 안 씨의 신병이 스페인으로 인도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DOA가 확보한 법원 속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씨는 안 씨의 인도를 추진 중인 미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원비어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나는 국무부에 원비어의 송환을 간청했고 국무부는 그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서 그들은 안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에 출석한 이성윤 터프츠대학 교수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판사를 포함해 모두가 숙연한 가운데 원비어 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께서 한내친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또 흐느껴 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도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아들 오토 원비어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의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파괴됐다며 북한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길은 미국 정부의 사법부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일원으로 현재 스페인 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스페인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에 의해 살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일까지 안 씨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이 끝나는 4일 이후 재판부는 안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를 통해 올해까지 탈북 청년 13명이 석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한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이를 BOA에 올해 탈북민 3명이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의 김보람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담당관은 3명이 현재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9월 가을학기 입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탈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중기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3명이 다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서 지금 각각 3월, 4월에 3명 장학생들이 다 출국한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교육위원단이 지난 2017년 탈북민을 위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한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 내 탈북 청년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담당관은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석사 학위를 받고 이미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사 과정을 받는 4명은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정치학, 공학을 공부 중이며 석사 과정은 경영대학원 MBA를 비롯해 두 명이 언론학을 공부하는 등 전공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미국 정부의 기금으로 시작된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6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다양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호,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유학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풀브라이트는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국제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동문 가운데 국가정상 39명, 노벨상 수상자 60명이 배출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4월 한국과 이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재정지원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 정권의 침공에 따른 한국전쟁 발발로 연기됐다가 10년 뒤인 1961년 재개돼 한국인 11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아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이후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같은 비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7,3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제1기 미안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미안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고 밝힌 겁니다. 두 정상은 또 두 나라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이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국민이 공유하는 오랜 역사를 언급하며 거듭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people share a long history. Our soldiers have fought alongside one another. Our scientists work side by side.
두 나라 군인들이 나란히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고 과학자들이 나란히 연구했으며 학생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 공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풀브라이트와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내 탈북민 150명이 미안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유학과 연수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공부 중인 이성주 씨는 앞서 BOA에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은 탈북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감사하며 앞으로 학위를 받은 뒤 책임감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재정 지원이 다양하지만 탈북민 학생들은 2년간 최대 7만 달러의 학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건강보험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해마다 탈북 청년 10여 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일반 한국인 신청자는 120점 만점인 토플의 경우 88점 이상을 요구하지만 탈북민은 65점으로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선발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한 어학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골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가 70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고향에 묻힙니다. 장량희 기자가 유가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23살 나이로 전사한 후가커 1등병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지난 4월 19일 밝혔습니다. DPA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후가커 1등병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만인 1950년 7월 제29 보병연대 제1대대 D중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같은 달 27일 경상남도 안이면 부근에서 부대가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파편이 박혀 경미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DPAA의 전문가들은 그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강제로 서울로 진군한 뒤 평양으로 끌려갔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가커 일병은 DPAA가 유해 감식을 통해 올해 신원을 확인한 한국전 실종 미군 병사 중 한 명입니다. 올해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병사는 미 육군 소속 엘더트 빅 상병으로 4월 24일 최종 확인됐습니다. 빅상병은 20살이었던 1950년 12월 1일 장진호 전투에서 소속 부대가 공격을 받던 중 전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빅상병의 유해는 오는 14일 70여 년 만에 돌아온 고향 아이오와주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미동부 펜실베이니아주 벨우드가 고향인 폴 W. 윌킨스 병장은 19세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1950년 7월 11일 제24 보병사단 21 보병연대 제1대대 비중대 소속이었던 그는 장진호 부근에서 싸우다 실종됐습니다. 윌킨스로 확인될 수 있는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53년 12월 미 육군은 윌킨스 병장에 대한 추정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0월 30일 DPAA는 윌킨스 병장의 유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윌킨스 병장의 남동생인 월터 윌킨슨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월터 윌킨슨 씨는 당시 15세였던 자신은 형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릴 적 형과 함께 언덕길을 걸었던 오래된 기억이 남아있다는 윌터 씨는 두 명의 형을 한국전에서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또 한 명의 형제인 조 윌킨스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고 폴 형의 실종 소식이 있고 얼마 후 전사했다는 겁니다. 조 윌킨스 병사는 일찌감치 가족의 품에 안겨 현재 버지니아주 알랭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월터 윌킨스 씨는 자신도 참전하려 했지만 두 형제를 전선에 보낸 어머니가 반대했다며 자신이 한국에서 전사한 세 번째 윌킨스가 될 뻔했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15. I tried to get my mom to sign papers. So you could go in at 16. The biggest thing that ever happened, and I know the Lord was with me when it happened. Mom refused the chain or the sign of papers.
16살이 되면 한국전에 참전하려 했었는데 되돌아보니 신이 어머니를 통해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구남매 중 두 명이 한국전에서 전사하고 현재 자신과 누나 둘만 생존해 있다는 85세 월터 씨. 월터 씨에게 유해 귀한 소식은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월터 씨는 형이 전쟁 중 부상으로 기억을 상실했거나 포로로 잡혀있다 귀환을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살아남아 있기를 누나와 함께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폴 윌킨스 병장의 유해 확인 소식을 처음 접한 월터 씨의 아들 크레그 씨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관계자로부터 삼촌의 유해 확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레그 씨는 지난해 10월 유해가 최종 확인되기까지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were all sitting here in my home in the kitchen at the kitchen table, Dad did get emotional, and my brothers, they put their hands on his shoulder and calmed.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아버지의 어깨와 무릎에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크레그 씨는. 삼촌의 유해 확인 소식은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던 아버지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그 씨는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삼촌들 같은 많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자유가 지켜졌고 미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위로했습니다. 전쟁 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전사한 병사들의 소중함은 아직도 여전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월터 씨는 고통스럽지만 형의 유해가 돌아오는 것에 감사하며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묻힌 곳에 형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며 감정을 추스립니다.
He's going to be put where he belongs, alongside my brother and my mother in the resting place where the Lord wants them. I'm so thankful. So emotional. It's hard on me.
폴 윌킨스 병장의 유해는 오는 26일 펜실베이니아 벨우드에 소재한 로건밸리 묘지에 안장됩니다. DPAA에 따르면 한국전에서 실종 전사한 미군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병사는 지난 4월 기준 7,559명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브렉시트 어업권 합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중국 천안맨 민주화 시위 32주년을 맞아 그 시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를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해 수천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태난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생과 시민 등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 40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두 달 전 사망한 개혁 성향의 정치인 후야오방의 명예 회복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이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확립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위대가 줄지 않자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 무력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희생자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798년 6월 4일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조반니 카사노바가 7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사노바는 신학, 자연과학, 예능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사노바는 또한 큰 키에 남자다운 풍채를 겸비해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을 탐했던 낭만파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지향점은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카사노바는 나는 여자들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러나 자유를 더 사랑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카사노바는 이후 체코 프라하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그린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연애담을 담은 이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이후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풍속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